성탄절이 세속화된 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는 절기가 그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구약 성경은 예배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정규화하고 중앙 집중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따라와 줄 것이라고 믿었는가 모르죠. 성탄절에 은행 문 닫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성탄절 예배를 만약에 트럼프가 그 예배 순서까지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당시의 명절이나 제사 때 혹은 예배 때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탄의 의미와 지식을 알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그냥 비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성탄절처럼 고대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전 9세기에서 5세기, 900년에서 500년 사이, 그 이스라엘 그 왕조 시대죠.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다윗 왕조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가정에서 발굴되는 유물이 다산의 신, 누구예요? 여신 있죠. 아세라. 그 아세라가 많이 출토가 됩니다. 그 이웃 민족의 우상숭배와 비슷한데요. 그 많은 토기 모양의 그 상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일반적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 소유물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속의 내용, 즉,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품지도 말고, 지니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율법 있죠. 그 율법하고 일상의 삶하고는 맞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즉, 국가 종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성탄절을 흥겁게 지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했다, 여호와를 경멸하고 외면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는 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말 들어봤죠? 이스라엘은 다른 신도 섬기고 집에서는 그러한 우상을 이렇게 부적처럼 집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혼합입니다. 성경의 명령과 규례와 반대되는 행위이죠.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정죄하죠. 아세라 주상을 찍어내라고 여호와께서는 명하십니다. 아주 직설적인 명령입니다. 다산의 신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야. 그러니 그만둬. 그런데 이걸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구약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통독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쪽에서 실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텍스트를 읽고 있습니까? 왜 성경의 서기관들이 그런 엄청난 주안점을 담으면서 그 땅에서 우상과 거짓 숭배, 그 높은 곳 제거하라고 기록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그냥 그 당시에 유행이고 인기고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이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라고 봅시다. 서기관들이 거짓 숭배를 엄청 저항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알만한 명령에 명백하게 거역했는가를 역설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저들의 공적인 신앙으로부터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공적인 기독교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구약 다윗의 후손 남북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날 성탄절을 지키는 문화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거 스토리들은 이를테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대중을 자극하면서 문답하면서 가르치면서 설교하는 훌륭한 재료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덜추어 알려주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 배어 있는 절기 예배는 우리가 상상하는 종교적으로 엄격한 예배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현대 성탄절 역시 안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혼합된 개념의 성탄절 말입니다. 왜곡된 성탄절이지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탄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종종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분명 예고하는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7절은 헨델의 메시아곡으로 유명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 주께 영광 곡을 들려드릴 테인데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과 혹은 다른 성경 구절을 모아서 작곡한 헨델의 유명한 곡이죠. 일견 이렇게 보면은 이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구절의 문맥은 1절에 셋업이 되어 있어요. 서불론과 납달리, 야곱의 아들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의 강압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주전 8세기, BC 800년 전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의 문맥은 주전 8세기, 800년이 아니고 700년이죠. 8세기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 이해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붙인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미가 가득히 들어있는 극존칭 이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말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앉은 자리, 그 보좌라고 하지요. 보좌에 각각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리 이름이 기묘, 모사, 전능, 영존, 평화, 이런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2편에서 보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막 등극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노라. 문자적으로 신이 아들을 낳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 분이 아닌데, 그러나 왕의 권위를 표시하는 의식에 준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시편 45편에 보면은 6절,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시편에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어떤 타이틀입니다. 자세히 문맥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기름을 그 왕에게 부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다스리라고 왕노릇하라고 하는 것이죠. 극존칭 왕의 타이틀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아까 이야기했죠. 전능자, 영존하시는 영존자, 평화 혹은 평화의 왕. 여러 단어들을 붙여놓은 긴 단어죠. 복합어입니다. 보좌 이름입니다. 그런 극존칭 타이틀은 당시 이스라엘과 주위 왕들에게 붙이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아무도 이 이사야가 남긴 예언, 한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로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죠. 마치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쓴 사람의 글입니다. 그러나 헨델의 메시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사야 9장 본문에도 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을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 지리, 갈릴리라는 지리를 연결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700년 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연결은 단순한 연결 이상의 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700년 전에 주목받던 예언을 들어 그때는 미미했던 구원이 엄청나고 거대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이,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은 확장하여 온 세계가 메시아 예수 아래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 9장의 나머지 특히 6절에서 7절을 인용하지 않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제자 중에 일부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마태와 누가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그 뒷부분은 인용하지 않는 것.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약 제자들은 모두 이것을 인정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사야 9장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작품들에서 혹은 저술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헨델은 메시아 작곡했을 때 18세기니까 거의 뭐 2, 300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되죠.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2700년 전에 이사야와 비교해서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 9장 본문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십시다. 혹은 사진작가가 찍은 멋진 사진으로 보십시다. 이 그림, 이 사진을 크리스천들이 포착해서 사진도 찍고 화폭에도 담았다는 것이에요. 그 작품이 성탄절도 좋고 1년 중 아무 때나 또 좋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신약 곳곳에 그 그림, 그 사진을 붙여놓고 감상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한다는 그러한 상상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스토리에 연결하는 화풍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에피소드를 그리스도의 빛 아래 읽어봐달라는 주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글을 읽는 독자들은 700년 후에 발생할 사건을 까맣게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는 각도로 보지 말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대신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읽는 방식을 바꾸어 보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700년 전 예언이 신기하게 맞아떨어지기에 예수님이 진실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주변을 형성하고 새롭게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스토리 속의 단어들을 새롭고 신성한 방식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감동시킨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예, 이스라엘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복음이 연결되게 읽도록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동되어야 합니다. 감동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죠. 신약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이 사람들이 총대를 메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경전, 그 속에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스토리 속에 녹였던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소재들은 핵심이 아니고 그 소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소재, 율법과 성전과 예수님의 복음을 엮으려면 소재는 더 이상 중심에 있으면 안 되죠. 원래 들려주고자 했던 이야기의 의도를 액면 그대로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트랜스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전과 율법의 의미가, 그 의도가 저 고개를 넘어, 산을 넘어서 이제 바뀐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스토리 라인의 연장선상에서, 즉 앞부분과 단절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 변화의 핵심이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말했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세속적이라고 믿지 않는 세상을 허탈하게 보니까 참 처량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으시라는 주문을 받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크리스찬 자아상은 더욱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네, 성탄절을 맞이하는 새해는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구약의 에피소드를 그리스도의 빛 아래 읽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먼저 돌이켜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6절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헨델 메시아의 주께 영광이라는 이 곡이 제대로 불려지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이 납달리와 스불롬과 갈릴리 저편 해변 마을을 비치길 원하는 선지자 이사야 혹은 구약의 그 열망이, 구원의 의미가 왕 대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야만 비로소 확장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을 주시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이사야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확실하게 그 의미를 전달되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문자에 빠지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오히려 우리에게 빛이 되사 새로운 조명을 비추기 때문에 주시는 놀라우신 그 뜻과 의미를 이 성탄절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이 확장이 되고 제대로 된 그 의미가 전달되고 또한 제가 먼저 깨닫는 귀한 이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